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신 시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바로 그 시작 전에, 공생애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기도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했던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마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근데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모습은 여기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악과의 세 가지 특징,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모습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고. 또 보암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게 눈으로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또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 이 하와에게도 이 마귀가 뱀이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와 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극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의 시험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랬죠. 이게 바로 눈으로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 또한 것,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비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이세 가지 시험이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고 또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정욕이 있는데 특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고 뭔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근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재물의 시험에 넘어지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어렵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재물에 관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한 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십일조 그리고 각종 헌금 생활에 아주 충실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충성은 성경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재물에 충성되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뒤바뀐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에 대한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더큰 일에 쓰임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십일조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받은 용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이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재물,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교사라면 이런 일에 본을 보여야 되겠죠. 로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21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그랬죠. 참,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고 두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재물을 얻는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얻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뭐 교제 참석이라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또 전도집회 참석하는 그런 일에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직업을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단호한 또 자세를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직장 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빠지는 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늘 일상화되고 자주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그런 직장이라면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재물에 관한 시험을 반드시 잘 통과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눈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적인 죄, 이성과 관련된 죄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그 사건은 물론 다윗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시작이 됐지만 잠을 자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아까지 살인죄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죄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눈에 들어온 그 이성, 그 죄를 이성적인 죄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더큰 죄로 발전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이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인들, 딤나의 여인, 또 가사의 기생, 또 드릴라까지 많은 그 이방 여인들과 여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이성으로 인한 많은 유혹이 있죠. 특히 이제 청년, 대학생, 우리 교사들에게 더 많은 유혹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 실제 이런 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죄에 이렇게 걸리면은 참으로 그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일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교회에서 허락된 교제 외에 어떤 은밀한 어떤 교제나 개인적인 교제나 특히 이방인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것이란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방인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그런 모습을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잘 아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지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달아서 죽이고 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창으로 아주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한꺼번에 이렇게 죽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성적인 죄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적인 죄에 노출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철저히 그런 자리를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허용하면서 내가 뭐 그거 내 마음을 지키면 되지. 그런 사람 또 그런 환경을 환경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제를 갖고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철저히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성적인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옷까지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던 그 사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그 이성적인 시험을 받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 눈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비단 이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 TV,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자주 장시간 노출시키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노출시키는 시간보다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없어야 되고 우리 눈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또 신앙, 복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또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5장 3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거기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 때 옷단에 그 장식용 그 옷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특별히 청색끈을 더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색끈 옷 장식을 만들라는 것인데 자, 왜 이걸 달라고 하셨냐? 그걸 통해서 그 술을 청색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죄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청색끈 옷술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 눈에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꾸 이제 그런 것에 미혹이 돼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말씀과 또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책을 여러 군데 거실에도 방에도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에도 두고 자주 이제 펼쳐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우리 이제 책상 같은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붙여놓고 죄에서부터 이제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에서부터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명예심, 교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속에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또 주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또 아주 비참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시면서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그 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이 사도 바울, 바울도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행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표현할 때에도 항상 자기를 낮춰서 말했죠. 나는 사도로 일컬음을 받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도 겸손이 없어지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서는 많은 어떤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3장 말씀.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죠. 교제 안에서 뭔가 어떤 사안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누구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다툼은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모두 다 망하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비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주일, 수요일, 또 전도집회 말씀. 근데 그것만으로 그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고 하는 이런 개인 묵상 생활에 우리가 또 충실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런 생활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가르침들을 많이 놓치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기도는 참 어렵죠. 가장 영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많은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갖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영적인 신앙 행위이고 또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마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 이런 것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기도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보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